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또 동행하는 성도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깨우쳐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든지 또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우리를 공격을 해온다고 해도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전쟁에서 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동행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승리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죠. 이 성경 말씀을 쓰신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내가 승리하는 것이 왜 승리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수의 복장을 입고 있다고 해서 선수 복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빙상 쇼트트랙에 500m, 1000m, 1500m에 전 세계 랭킹 1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최민정 선수죠. 이 최민정 선수가 경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TV를 통해서 봤지만은 많은 선수들이 출발을 하면은 물론 앞서 나갈 때도 있지만 주로 대부분 맨 뒤쪽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후반부에 가면은 엄청난 스피드를 가지고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다른 선수들과 차이를 내면서 1등을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선수는 우승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때는 힘을 이만큼 쓸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만큼 힘을 쓰면은 충분히 모든 선수를 다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몸이 반응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경험을 하고 있는 성도는 우승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은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성도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니까 희한하게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막혀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뚫어주시면서 그 속에서 나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살려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성도의 기도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기도가 조금 더 달라집니다.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실 때 나는 내 종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행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에 그것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기도는 들어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내 생각과 내 본능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시켜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가리켜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에 대해서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조건을 대고 있죠. 그 조건이 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모든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보면은 안타깝고 괴롭고 두려운 문제가 있죠.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단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초입니다. 우리는 다른 기도는 못해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은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려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방향으로 기도의 방향이 물줄기가 틀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네가 준비가 되었구나. 이 기도를 좀 해다오라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나에 관한 말씀을 아마 아실 겁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브닌나고 한 명은 한나였죠. 브닌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좀 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포용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브닌나가 한나를 구박을 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있는데 너는 없다면서 대적을 했고 충동을 시켰고 그리고 그 가슴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나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죠. 애통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남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애통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을 할 수가 있죠.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죠. 하나님, 저에게는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이게 본능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있는 저 브닌나는 하나님, 아들이 있는데 왜 내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그의 아픔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한나에게 임했습니다. 너 아들이 없지.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 나도 아들이 없다. 그래서 나도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나가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지죠.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였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순종도 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도 아들이 없다. 나도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내 말을 가지고 기도해 줄 내 아들이 없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하던 그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 달라고 하던 그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에게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그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바꾸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한나는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한나에게 그 외에 사무엘 외에 세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더해 주셨죠. 다섯 명의 자녀, 그리고 전체 합해서 여섯 명의 자녀의 어머니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건 채워주시고 뚫을 것은 뚫어주시고 열 것은 열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근면한 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잠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 이렇게 하라, 부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에베소 교인들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북한의 감옥에 억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물론 우리 목사님의 부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빨리 석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해를 많이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그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잘 갔습니다.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제 상식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 예, 바울 사도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속기 석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다면은 이 말씀은 나는 석방되지 않겠다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보통 상식적인 기도 제목과는 다릅니다. 왜 바울이 이 기도 제목을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했냐 하면은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석방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바울아, 너는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내 이 복음을 증거해다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그걸로 인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곳은 황제를 숭배하는 이란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황제가 퀴리오스였는데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하면은 살아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석방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죠. 그리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에 황제가 물어보죠. 너의 죄목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내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황제폐하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복음의 핵심을 황제 앞에서 그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냐면 석방되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를, 석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여쭈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해결책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은 많은 해를 받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앞에 두 팔을 벌리면서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을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그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몰랐던 이유는 성령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이 저희들 안에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베드로처럼 내 생각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시험거리만 만들 수 있습니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리하면은 우리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확 바뀌어집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한 번만 더 하면은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전하면은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기도가 바뀌면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일 하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큰 소리 지를 때가 있죠. 이상하게도 성도들이 교회일 하다가 마음이 상하면 더 많이 섭섭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이 일에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마음이 더 힘이 들고 그리고 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봐라. 예. 그래서 다 내려놓으려고 그럽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나 사탄은 춤을 추겠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은 아주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하, 이거 잘못하면 내가 사탄의 손 안에서 내가 놀아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은 분노와 미움, 이와 같은 것들이죠. 분노와 미움. 만약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행동을 하면 사탄은 기뻐 춤을 출 것이고 우리의 삶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피폐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넣어주시는 말씀대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너 미워하지 말고, 너 분노하지 마라. 너 사탄에게 지는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저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못합니다마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를 만약에 제 3자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너 바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 바보가 아닐 바에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원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는 다른 겁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입니다. 이제 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보통 새 가족이 교회 나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교회 나가서 그런 거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면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때 찾아가서 병원에 가면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성도님,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문을 두들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라고.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음성이 딱 이곳에 입원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만,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님에게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의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니, 병들어서 병원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거는 바보 아닙니까? 나 성령 안에 있는 성도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성도가 변하니까 사탄은 기도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기도가 정말로 어렵다고, 나는 기도 못한다고,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기도는 복이죠. 우리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려 죽으신 것 아십니까? 죽으실 때에 휘장,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려놓여져 있던 장벽이었죠. 근데 그 장벽을 예수님께서 찢어버리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담대히는 뻔뻔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뻔뻔하지만은 네가 죄인이지만은 이번 주에도 네가 죄를 범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이죠. 그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없으면 아빠를 불러도 되고요. 아버지를 불러도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나가는 거 두렵습니다만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죠. 네 죄를 네가 알겠느냐? 내가 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일어나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 권리를 도적맞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어렵다.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바로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태평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발버둥을 쳐야죠. 힘쓰고 애써서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시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첫째, 둘째는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셋째를 보니까 낳고 보니까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를 기뻐한 것이냐 아니면은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한 것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교인들이 잘해주면은 기뻐했고 자녀가 잘되면은 기뻐했고 그러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 이 목사님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서 고꾸라졌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기쁘게 받아야죠. 그래서 집에 가서 문을 열고 그 셋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에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지 아이를 가슴에 안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마음고생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은 성도들이 장례 안은 집안에 준 저주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집에서도 울지 못합니다. 첫째, 둘째가 엄마가 울고 있으면은 저 셋째는 엄마의 마음에 슬픔을 주는 아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선한 계획입니까? 어떤 겁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는데 6살짜리 아이에게 사모님이 선물을 사주었을 때 이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울어요. 근데 엄마는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하면서 설명을 해주지만은 아이는 이해를 하지 않고 통곡을 하면서 막 짜증을 부리면서 우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난 겁니다. 지금 내가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투정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때 떠오르는 것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으로 귀한 선물이고 이 아이로 인해서 사랑의 문이 열리겠구나. 그동안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이제 내가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셋째를 보니까 그 셋째가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태어났는데 아빠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면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빠가 안고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엄마가 안고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한데 무슨 성령? 아닙니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이가 울면은 제일 먼저 응답은 엄마입니다. 엄마가 오면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